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말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문제를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걸쳐서 얘기하는 동안에는 훨씬 시각을 달리해서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며 집념을 가지고 간섭하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부터 계획하셨던 그의 자녀들을 영광의 자리로 완성시키는 계획을 이루시고야 말 것인가. 그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나가는 흠없는 사람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가 어떤 기가 막힌 자리로부터 지금 있는 자리까지 나왔는가를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가장 놀라웠던 기록인 2절 이하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느냐?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리로부터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18절에는 바로 이 얘기를 이는 저로 말미암아,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여기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인류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였다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얼마나 확인하고 누리고 있는가 하는 얘기를 여기 있는 1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사용할 줄 알고 누릴 줄 아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여러 번 하셨고 또 기도의 응답도 받아보셨고 또 기도의 어려움도 겪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기도를 하면서 가장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확신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에 공통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언제 합니까? 하나의 사건이 생겼을 때, 사건의 시작에 합니까? 과정에서 합니까? 끝에 가서 합니까? 하나의 사건이 생겼을 때 시작에 하는 사람은 여기 앉으시고 과정에 하는 사람은 여기 앉고 끝에 하는 사람은 저기 앉고 우리 그러기로 할까요? 우리는 언제나 기도를 맨 마지막에 합니다. 그 맨 마지막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친척 찾아가고 어디 해보고 다 안 돼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기도일 수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저는 거기서 제외됩니다만은 우리의 기도가 확신 있게 드려지는 사람이 의외로 적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기도 문제로서가 아니라 훨씬 다른 문제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을 신자들이 훨씬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중에 나가시면 기도에 관한 많은 책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책들을 시비를 걸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기억나는 책 제목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 많은 능력. 그런 기도 제목 보신 분 있습니까? 또 오 할레스비라는 사람이 쓴 기도,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많은 기도, 많은 능력은 바운즈라는 사람이 썼던 걸로 제가 기억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책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뭐라고 그럴 건 없습니다만 오늘 이 시각에서 꼭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다면 그 기도들은 기도의 훈련과 방법적 시각에서 쓴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훈련과 방법적 차원에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면 용돈을 많이 타는가 하는 것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 앞에 용돈을 탈 수 있는 조건은 방법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조건은 뭐죠? 관계입니다. 관계이고 그 다음에 결제를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은 뭡니까? 그 용돈을 달라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용도가 정당한 것이냐. 세 번째가 드디어 방법 아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부자지간이 아닌데 가서 달릴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는 달래는 것이 정당해야 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응답을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한 탓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화장품 살라고 기도해서 못 받은 것이다. 그렇잖아요. 쓸데없는 것, 정욕을 따라 구해서 못 받는다 그러죠. 거기 가야, 그러니까 용처가 맞느냐 어쩌냐, 그 다음에 가야 같은 용돈을 타는데도 이쁘게, 그렇잖아요. 이쁘게 굴어야 타지. 돈 달래는 주제에 입이 석자나 나와가지고 투덜대면 돈 찢어서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헌돈 반쪽 주거나 소용이 없게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왜 기도라는 문제와 연결이 되느냐 하면 기도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싸움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것은 거리적으로, 장소적으로 밀접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교제가 있고 어떤 사건과 어떤 행위들을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문제를 같이 상의하고 무슨 문제를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모세가 그럽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아니하시면 저는 가지 않겠나이다. 걱정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건 구약시대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같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언제나 허락된 신자들의 특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멀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훨씬 방법적입니다. 이래서 멀어졌다, 이래서 못 들어간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중에 특별한 하나의 형태인 기도 문제만 놓고 볼지라도 우리는 도대체 기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고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거기에서 응답을 얻어내는 테크닉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우린 누구나 기도를 하고 막막해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막막해진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는 솔직히 할 때마다 막막하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아무리 급한 기도가 있어도 5분을 잘 안 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 복음서에 의하면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시고 새벽에도 기도를 하시고 물론 저녁에도 하시고 낮에는 사람 때문에 못했다 그래요. 언제 주무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무신 기록은 배 타고 가다가 잠시 주무신 것밖에는 도무지 기록이 없고 맨 기도하신 거하고 병 고치고 설교하신 것밖에 없어서 예수님 뒤를 쫓으려면 우선 졸려서 못하겠어요. 식사를 한 적도 몇 번 없으시고 그렇죠? 수가 동네에 가서도 시장하셔서 제자들이 먹을 거 사러 갔더니 또 전도하시고 돌아서 음식 잡수시라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시고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기도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기도문이 생겼습니다. 기도가 정말 잘 안 되면 주기도문을 외우는 게 나은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세 번 이상 외우면 그래서 다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하진 마십시오. 그럼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런 질문은 던져야 됩니다. 기도가 분명히 기독교가 가지는 가장 강력한 신자들에게 허락된 특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적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거나 힘을 얻지 못한다면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도 자체가 별거 아니든가 아니면 기독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든가 그것 둘이 아니면 그걸 허락받은 우리가 문제 있든가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기도냐? 기독교냐? 아니면 믿는 신자가 틀린 것이냐? 하는 문제가 오늘 걸려 있어서 기도라는 문제는 오늘은 조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정에서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제 아들에는 잠바를 사줬는데 사흘 만에 잃어버리고 왔어요. 봄잠바를. 이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침마다 엄마가 봄잠바를 입혀보내려고 하면 춥대요. 난 추워서 겨울잠바가 좋대요. 그래서 땀띠가 나는데도 겨울잠바를 열흘쯤 입고 다녔어요. 근데 드디어 어느 날 폭로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애 얘기가 재밌어요. 사실은 그동안 조마조마했대요. 그런데 이제 털어놓자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시원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에 그런 감격이 왜 없느냐 이겁니다. 기도에는. 기도야말로 그래야 맞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도 내가 가졌던 어려운 문제를 혼자서 갖고 있을 수 없는 것이라서 혼자 힘에 겨워 있다가 부모님께 드디어 어느 날 털어놓으면 털어놓은 걸로 그것이 아무리 클지라도 이제부터는 내 문제가 아니고 부모님 문제 아닙니까? 물론 내 때 터지지만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쨌든 문제가 내 건 아니잖아요. 죄스럽긴 하지만 한 사흘만 용돈 안 달래고 사흘 지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왜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참 중요한 호칭입니다. 그 아버지라는 호칭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 세상에서의 육친의 아버지라는 호칭에서 감잡을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비유적으로 이해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 그런 편안함을 누리지를 못해요.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제 신앙 수준을 기준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혹시 오해할까봐 분명히 저야 이제 다 괜찮습니다. 저야 뭐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언제나 아버지의 뜻대로 넥타이도 메고 우리가 이게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근데 그것이 또 훨씬 요즘 와서 가슴 아픈 것은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전부 떳떳한 거예요, 그게. 그렇죠? 기도를 그 정도로밖에 누리지 못해도 그게 뭐 잘못하는 기분이 안 들어요. 현대에 이르러 가지고 가장 불행한 일이 있다면 기독교가 점점 그의 빛을 잃고 있다는 사실일 겁니다. 신자가 많아져서 기독교가 힘을 낸 것이 아니라 희석된 기분이에요. 물 많이 탄 커피같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보리차인지 커피인지 모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만큼 되는 기독교 내용을 사람이 많아서 전부 조금씩 다 논아가진 것 같아요. 한심하기가 짝이 없어요. 물론 몇 분은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그 몇 분 속에 낀다고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계속 이 설교를 듣기로 합시다. 기도가 가장 오해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것이 방법론으로 대두되어서 말하자면 교리적인 것, 신앙의 내용과 무관하게 기술적인 발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중에서 하나 제가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전도가 저는 그래 보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갖는 많은 아름다운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조금 기형화되고 있는 것이 보여 보입니다. 저는 결단코 전도를 약화시킬 마음도 없고 기도를 약화시킬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다리가 짧은 것은 한쪽 다리가 길다는 것과 표현이 같은 겁니다. 한쪽 팔이 길면 한쪽 팔이 짧다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한쪽 눈이 크면 한쪽 눈이 작다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어느 것이 꼭 많아서 좋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진리는 양적인 개념은 아니고 많은 것, 큰 것으로 꼭 최고라 그러지 않습니다. 많아서 좋고 커서 좋은 것은 물질계에만 있는 겁니다. 영계에서는 그것이 생명이냐 진리냐로부터 따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많이 오염되어서 우리의 개념 속에서 처음부터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디나 교회를 비교할 때도 언제나 몇 명 나오십니까? 부터입니다. 헌금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한 줄에 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그걸 아는 분이 다섯 분 계시는데 성명을 발표해 드릴 테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분들한테 직접 물으십시오. 저는 늘 필요한 것이, 필요한 지출이 있을 때 우리 재정위원회에 가서 물어봅니다. 이러이러한 급한 일이 있는데 할 만큼 돈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는 늘 예, 있습니다. 이런 대답만 받았습니다. 불편 없이 여태껏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하고 있는 짓이란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보에 헌금 광고를 안 내고 주보에 통계를 안 내는 것이 잘하는 거고 내면 아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그쪽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조금은 반발적으로 가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분 중에 저희 교회의 자랑스러움을 어디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주보를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어.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애 낳고 내 아들은 못생겨서 그게 자랑이에요? 이건 절대 자랑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보는 이 정도 만들어도 불편하지 않다 이거지. 불편하지 않은 게 무슨 자랑이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지하실에 있다?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자랑은 아니죠. 부끄럽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자랑인 것은 무슨 이유예요? 외형주의로 가니까 거꾸로 이것이 메시지가 되더라 이런 뜻이지요. 이쯤 잡아다녀야, 이쯤 반발을 해야 기독교의 어떤 것들이 간신히 표현이 되더라는 것 때문에 그러지 사실은 따져보면 그렇게 반발해서야 표현이 되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교계의 불행한 일이지 이것이 결코 잘한 짓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아까도 열거한 것 같이 많은 책들이 기도라든가 전도라든가 하는 문제들이 방법론적으로 자꾸만 기술 개발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들이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아주 하나의 직업을 가지는 식으로 기능화해서 모이는데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교회는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생명력이고 진리입니다. 그것을 띄워놓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도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배우느냐 하면 훨씬 성경과 내용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제가 얼마나 말을 멋있게 일로 연결시켰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굉장히 잘한 겁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이게 지금 말을 참 잘한 거예요. 말은 참 잘한 거예요. 하여튼 잘 들어보세요. 기도도 우리는 여기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배워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더니 되더라부터 배운다고요. 이것은 물론 경하할 일입니다. 기도에 응답받은 것을 왜 뭐라고 시비를 걸겠습니까? 많은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을 해보니까 되더라로부터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훨씬 나쁜 것을 낳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지 않고 어떻게 해서 응답을 얻었느냐를 거꾸로 뒤집고 들어가서 성경이 기도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고 왜 응답을 받느냐 하는 것을 추적해서 얻어내는 진리들이 아닌 것들을 나열하게 됩니다. 그 중에 많은 것이 금식을 하면 응답이 빠르다는 식의 답입니다. 금식을 해서 꼭 응답이 빠르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도 기도해서 응답을 빨리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응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급하게 떨어지는 응답은 없습니다. 복음서에 그 답이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 한 요청을 받으시고 그 일을 허락하실 때 이런 말로 간섭하시는 대꾸들이 있으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기억나세요? 뻔한 것도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세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는데 내가 발버둥 쳐서 그것보다 시간이 빠르게 오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어떤 문제는 기도해야 응답을 주는 게 있어서 기도 안 했으면 못 받았을 텐데 기도해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기도해서 빨리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적인 문제에 맞는 예화가 아닙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예화이지 기도를 해야 줄 것과 기도를 안 하면 어차피 줄 거라도 기도할 때까지 기다렸다 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빨리 받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기도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에 대한 답일 뿐입니다. 우리 훨씬 체험으로부터 배웁니다. 체험으로부터 배우자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나쁜 결론들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기도가 좋으냐, 솔직히 하는 것이 좋다는 이상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솔직히 할 것과 열심히 할 것과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할 것이라는 방법론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솔직히 들어간다.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하는 것을 낱낱이 구한다. 그리고 열심히 달라고 한다. 그리고 내가 비는 것이 타당한 것임을 성경에 있는 것을 들어서 한다. 주여 주께서 11조를 내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냈습니다. 왜 안 주십니까? 사흘쯤 해야 됩니까? 혹인 엘리야는 7번이나 했다니까. 네, 저도 그럼 7번 하겠습니다. 6번 했습니다.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주님.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신다는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것과 전혀 다른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과 신분 때문에 생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관계에 관한 부산물입니다. 부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얻어지는 모든 부산물은 그 관계가 확인되고 그 관계가 정당하고 그 정당한 관계가 깨지지 않는 문제에 관한 한 언제든지 그 부산물은 얻어집니다. 이런 문제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그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뭘 과실을 어떻게 맺고 절로 맺고 이것만큼 관계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비유가 없습니다. 제가 포도나무라면 제 이파리 가질 것입니다. 열매는 어디에 맺힙니까? 포도나무의 열매는 가지에 맺힙니다. 그것은 열매가 누가 열매를 맺혔다는 뜻입니까? 가지가 맺힌 겁니까? 줄기가 맺힌 겁니까? 줄기가 포도나무입니다. 이쪽이 생명이요, 이쪽이 기둥이요, 이쪽이 뿌리요, 이쪽이 이 모든 생명과 결과의 원인들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매달리기만 어디에 매달리는 겁니까? 가지 끝에 매달리는 것뿐입니다. 열매가 달리는 장소가 가지라는 것과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과는 얘기가 다릅니다. 기도는 마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고 제대로 그분과의 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한 자동적으로 매어 달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그의 요구들이 들어집니다. 그 요구가 이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관계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가 이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줄기에게 나에게 사과를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므로,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해야 되는 이 기도들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보된 것이냐를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과 기도를 하는 그 특권을 제대로 누리시고 제대로 그 사용법을 알고 그것이 갖는 의미들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것 중에 첫 부분만 오늘 먼저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다음에는 한 성령으로 나간다는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큼 우리가 기도를 요구받고 기도를 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은 언제나 이 두 사실을 토대로 해서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죽으심과 그가 오신 것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저주받은 자리로부터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영원한 형벌 받을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가 되는 자리로 이전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언제나 소극적인 얘기와 적극적인 얘기가 늘 붙어 다닙니다. 소극적인 얘기는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벌과 어떤 저주와 어떤 진노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것을 면하게 됐는가. 하나 있다면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면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떤 영광의 자리, 어떤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얘기들입니다. 기도는 전반부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이 후반부에 관한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전 3장 18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럽니다. 무엇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우리가 하는 기도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 바로 이 문제를 들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한 사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마다 맨 처음 뭐부터 하고 나가냐면, 그것은 물론 강조돼야 할 것이지만 조금 우리들한테는 역효과를 낸 것이 있는데, 회개하는 기도가 저는 참으로 우리 신앙에 역효과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도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사고방식과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양지덕을 최고의 덕으로 숭상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잘난 척하고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을 미워하는 풍습에 젖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걸 자기 입으로 말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남의 집에 갔는데 저녁 안 드시고 오셨죠? 저녁까지. 아니, 했어요. 그래서, 아이, 그러셨어요? 전 또 안 하고 오신 줄 알고. 그럼 저희만 먹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한 번만 물어보면 어떻게 한 번만. 세 번은 물어봐야죠, 세 번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겸손을 떠는 건 좋습니다.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지금 유지하는 이것, 이 밀접한 교제는 우리의 조건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만들어주신 관계요. 확보된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여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겸손이든 겸양이든 어떤 미덕이든지 간에 하여튼 우리를 치장한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못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미덕을 과장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그의 피 흘리심을 그가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큰 사역을 반감시키고 있다면 잘 못하는 짓입니다. 여기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겸양 지독에 아주 철저히 물들어 있어서 어떤 얘기에 가장 꼼짝을 못하느냐 하면 그래 너 잘났어 이 말은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조회력 저렇게 설쳐 그러면 그냥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이걸 좀 종교화시켜서 당신 좀 교만한 것 같아. 이러면 우리는 어쩔 줄을 몰라요. 그 많은 신자들이 그의 신앙의 담대함과 적극성에서 무엇으로 자꾸만 자지러드느냐 하면 남들이 저를 교만하게 볼까봐 못하겠대요. 이번에도 교회를 위해서 뭘 좀 콱 하고 싶은데 남들이 또 뭐 돈 좀 가졌다고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세요. 걱정 말고. 물론 이건 재정위원장님이 모종의 압력을 넣어서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을 왜 하겠습니까? 많은 형편이 형편인지라. 제가 잘 아는 친구 중에 아주 신앙심이 좋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아주 열심히 여러 사람을 개인 전도도 하고 열심히 이 훈련도 시키고 많은 좋은 일을 하다가 드디어 어느 날 큰 시험에 걸렸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 하면 한 동료가 찾아서 이렇게 꾸짖은 거예요. 넌 너무 교만한 것 같아. 네가 왜 이렇게 설치면서 다녀서 모든 사람을 너 혼자 다 구원하고 혼자 다 뭐 하는 거지? 네가 예수냐? 이 친구가 그게 걸린 거예요. 가슴에 걸린 조기 가시가 돼가지고 어쩔 줄은 몰라요. 매일 기도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너는 교만하다 그러면 또 회개할 게 있어요. 저 그게 가장 미치겠어요. 그 친구는 제가 봐도 분명히 교만하지 않았는데 교만했대요 또 지가. 이게 미칠 노릇 안 해요. 회개하고 회개. 근데 그거는 말이죠. 그게 분명히 어떤 자의식 과잉이기 때문에 아무리 씻어도 깨끗질 않아요. 가슴을 열고 하이타이로 씻어내도 그래도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드디어 최후의 치료인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잘해요. 교만하다고요? 교만 단어 가지고는 제가 표현이 다 안 되죠.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가 교만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보다 교만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이기고 교만한 게 낫지 않냐? 쎈나지 않아요? 전 이런 말은 기차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신방 가서 음식 먹는 데는 은사가 없습니다. 분명히 구별해 주십시오. 얼마나 괜찮은 말이에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23장 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교만해서 그게 하나님에게 이익이라면 교만하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결국은 자기 치장하기에 바쁘다고요. 기도도 자기 치장이, 그게 겸손일지라도 자기 치장이고 기도도 자기 치장이에요. 근데 기도는 왜 같은 자기 치장인데도 왜 그럼 확신까지 안 가느냐 하면 그 자기 치장은 고달픈 것이기 때문에 고달픈 것 갖고는 치장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유일하게 자기 치장이 안 돼요. 고달픈 문제이기 때문에,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를 겸손이나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로 자기 치장으로밖에 끌고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동일한 범주에서 저는 전도가 자기 치장이 되는 사람을 수도 없이 만나보았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저는 이런 얘기들 하고 다니는 바람에 전도운동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배관시당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상하게 전도를 약화시키고 선교를 약화시키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저만큼 그 문제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자기 망상이라고 그럽니다만은 결단코 제가 그걸 방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생각하십시오. 기도가 뭐냐?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그래놓고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은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너 조금 있으면 죽었다고 복창해라.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어떤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시는 시간이 걸릴 뿐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디를 가다 무슨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가서 공중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이러저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 어디냐? 잠깐 기다려라. 10분이면 된다. 10분만 기다려봐. 10분 동안 이 사람이 살기 등등한 거예요. 10분이 지나자 헬리콥터로 공수특전단이 오는 거예요. 기관총 들고 어느 왼수가 우리 사단장님 귀하신 아들님을 감히 눈깔에 힘을 주고 쳐다봤느냐. 그러고는 드르륵 하는 거예요. 그 10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전화를 해놓고도 분명히 받으셨는데 전화를 놓는 순간 안 오셨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전화통 뒤에 가서 숨어서 전화통이 흔들릴 만큼 떨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공수특전단으로 왔는데 누가 진범인지 구별이 안 돼요. 어느 쪽이 사단장 아들이고 어느 쪽이 잘못한 왼수인지. 기도란 방법이기 이전에 특권입니다. 그것이 갖는 메시지가 이미 이만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진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있고 내가 고한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이 천진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로구나. 그것으로 이미 모든 문제가 99%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란 이미 기도 자체로서 축복이요, 특권이요, 해답이요, 상급이요, 무기요.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 원하시는 거 그 다음에 다 붙이십시오. 그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를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가 갖는 특권과 그 무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르니까 덜덜 떱니다. 권총을 든 사람과 칼을 든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권총을 든 사람이 이겨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권총을 돌멩이로 생각하는 날이면 날 센 거죠. 한 번만 던지면 그럼 쓸 게 없잖아요. 여섯 번을 쏠 수 있는 권총을. 구약에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지루하도록 많은 제사 제도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창세기까지는 좋은데 레위기만 가면 진도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도 번제, 내일도 번제. 번제는 번데기를 제사 지내는 거예요. 계속적인 제사 얘기가 나와요. 되게 꼼꼼하게 나와요. 그렇죠? 그걸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것도 아무나 또 그걸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란 특별한 구별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피로 정결케 해야 돼요. 옷에 또 뿌려서. 옷도 또 이상하게 입어야 돼요. 세마포로 입고 관을 쓰고 뭘 달고 치마를 길게 입고 성결케 해서 제비도 뽑아서 뽑힌 사람만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한 번만 들어가요. 유일하게. 그것도 들어갔다 하도 죽는 사람이 많아서 치마 끝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갈고리를 넣어서 꺼내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를 피를 갖고만 들어가야 돼요. 거기를 우리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어떻게만 하면요?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기도가 성립이 되죠, 지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야만 성립이 돼요? 아니요! 아무 때나 하면 돼요! 아버지! 그러면 돼요! 여러 개 돌릴 것도 없어요. 띠리리, 띠리리, 그것도 599에 0094. 이러면 얼마나 귀찮은지 아세요? 같은 번호라도 552에 1323.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599에 0093. 이런 인수 같은 전화번호가 있어요. 이게 뭐 최 장로님 댁 전화번호라고 제가 굳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라 그러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아버지! 그러면 당장 왜? 이게 우리라고요. 이 무기를 모르니까 기도를 해놓고도 권총 겪는데 이게 뭐예요? 칼이 낫지. 그렇죠? 권총 모르면 칼만 못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국을 끓여 먹어요. 이거는 무슨 뭐 낚시를 해요. 세상에 필요 없죠. 기도가 뭔지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사 얻게 한 특권입니다. 그게 기도를 기도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 그러면 되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신분이요 약속들이요 권리요 무기요 모든 것들 아닙니까? 뭐에 자신이 없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없는 것도 하나지만 성미가 급해서 그런 겁니다. 전화기를 놓자마자 벼락같이 답이 오지 않아서 우린 모두 길길이 날뛰는 신경질적 조급성을 갖고 있는 망나니들입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억된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를 복중에 지은 분이요 지명하여 부른 젖 먹는 어미는 혹시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라 약속하신 약속으로 임친 자녀요 잊혀질 수 없고 포기될 수 없는 그의 백성이면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를 부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보해 주시고 오늘 이루어 주신 우리의 신분과 특권과 영원한 운명을 누리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새삼스럽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짧은 세상을 사는 동안 주께서 우리로 어떤 문제들을 견디기를 원하고 어떤 문제들을 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항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욕심을 고하는 자리에 있지 말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 오늘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마음에 깊이 깨우치는 것들과 그것으로 말미암는 요구들이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